서울에 제법 규모가 있는 모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최병락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설교집을 냈는데 그게 앞부분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간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호라는 이제 중3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은혜를 받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간증인데 유호라는 학생의 간증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학생입니다. 그 은혜는 제가 학교에서 복이 되고 칭찬받는 자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 하나님 말씀 듣고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 입학하는 고등학교에서는 작은 예수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 당번이 아니라도 내가 솔선수범해서 교실 청소, 복도 청소를 하고 특히 다 하기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는 제가 하기로 하고 할 수 있는 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았대요.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대요. 몇 달 후 친구들과 얘기하던 중 한 친구가 저에게 난 너를 보니까 살짝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복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작지만 친구를 향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간증문을 썼어요. 그리고 임현정 집사님이란 분의 간증도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말씀이 다시 나를 그 자리로 이끄신다. 믿음의 선조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나를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 승리의 확신과 결단으로 서게 하신다. 주님의 생명과 바꾼 은혜 받은 내 삶을 통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주님의 향기 가득한 나는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길 소망하며 오늘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한다 라고 간증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김선율 청년의 간증입니다. 하루하루 수많은 사람과 엮인다. 때로는 직급의 상하로 때로는 갑과 을로 나뉘고 들려오는 비난과 비방으로 하루를 보낼 때면 사용하지도 못할 사직서를 만지작거리며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비로소 사람이 되니 점차 그 사이에서 괴물이 되어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던 중 설교 시간에 들려온 저 말씀이 나를 향해 외쳤다. 무서움에 웅크린 내 주위를 둘러싼 괴물들에게 가려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곳에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셀 성기미와 셀원이 있었고 나와 항상 함께해주는 지금의 아내가 있었고 만나기만 하면 웃고 떠드는 친구가 있었고 같이 찬양하고 사역하는 동역자가 있었다. 그제야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않으셨다. 이곳엔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가득하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간증을 보면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된 핵심 내용을 뽑아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곧 고통의 현장에서 그들을 다시 끌어내신 큰 은혜가 되었다는 체험의 간증이죠. 말씀이 그를 끌어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객관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대하게 되고 또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먼저 이 정상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요. 그 사람들이 17절에 밝히고 있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을 여러분 잠시 소개해드릴 테니까 이 사람들이 왜 어떻게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삶의 방식과 행동은 비상식적입니다. 비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상식에서 벗어났고요. 이성적 생각에서 벗어났고요. 합리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의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아가서 아무 잘못도 없고 죄도 없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신문을 한 것입니다. 이거 자체도 상식에서 어긋나는 일이에요. 또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40세가량 남자를 병원비 하나 드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고쳐준 사람들이죠. 그 자리에 고쳐준 사람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 당파들을 비롯한 이 산헤드린 공회분들이 교권으로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또 초대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핍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옥에 갇힌 사도들은 범죄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시켜주고 축복과 행복한 삶을 제공하는 선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향하여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고 미워하고 분노를 참지 못해서 감옥 속에 쳐넣는다는 행동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당파의 사람들의 힘, 그 교권의 힘을 이길 길은 그 당시에 아무도 없습니다.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사람들은 자기들의 눈에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눈이 뒤집히기 때문에 그들의 교권으로 사람을 살려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은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주의 사자가 대제사장과 사두개 당파의 악한 행위를 대항해서 나설 수 없는 사람들이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들을 대항한 한 세력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주의 사자가 내려왔습니다. 옥문을 열어서 사도들을 공순히 이끌어내어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말 속에는 다시 가라는 말이 섞여 있어요.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적대 세력을 완벽하게 무너뜨리시고 이겨서 무릎 꿇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핍박자, 적대 세력을 맞서서 싸우고 계십니다. 사도들은 싸울 수 없지만, 싸울 힘도 없지만, 권세도 없지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싸우고 계십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할렐루야,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었습니다. 굳게 잠긴 옥문을 열 권세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늘에만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끌어내어 성전에 세우셨습니다. 저는 이 20절을 보고 인간의 절망의 순간은 인간의 절망의 순간 모든 희망이 단절되고 막혀버린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기적의 현장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기적의 현장이죠. 이 기적의 현장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절망의 현장, 옥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은 사방이 다 막힌 곳입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혔습니다. 고통의 현장, 절망의 현장, 불가능의 현장입니다. 그 감옥을 여시는 분이 계십니다. 다시 시작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의 사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일을 다시 시작해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계속하시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사람의 간증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끌어내어서 다시 삶을 시작케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가서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30절로 31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시르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분이 구주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생명의 말씀은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한자도 빠짐없는 말씀 전체,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 성경이 바로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전망무한 하나님의 말씀 전체란 뜻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남김없이 백성에게 말하라고 했을 때 이게 다라는 것이 전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 전부의 내용,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다 생명의 말씀인데 이것을 다 빠짐없이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들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가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 말해야 합니다. 성경만 말해도 안 됩니다. 기도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전도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위로나 축복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이 생명의 말씀 속에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에는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채찍도 하나님의 징계도 있는데 그것도 다 말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생명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다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회자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당자의 비유야말로 복음의 전부이며 그 비유에서 찾을 수 없는 가르침은 전부 틀렸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자의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큰 실수를 저지른 아들은 먼 나라에 갔어야 그 사실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야단이나 잘못에 대한 어떤 심판이나 희생적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아버지는 오랜 기다림 끝에 돌아온 아들에게 입맞추고 무조건 사랑으로 아들을 끌어안고 감격해 합니다. 이것이 기독의 메시지입니다. 라고 설교합니다. 그리고는 이 비유에서 벗어난 가르침은 전부 틀렸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의 전부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은 정말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진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참 간단한 메시지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메시지보다도 넓고 광범위하고 깊고 오묘한 생명의 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연약하고 무능하며 절망적인 상태에 처한 사람들이지만 이 모습 이대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참 단순한 구원 진리죠.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누가복음 15장의 당자의 비유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의 가장 놀라운 점은 그 광대함과 그 깊음과 그 다양함에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복음 진리의 거대한 집합체이며 교리의 거대한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생명의 말씀은 성경의 메시지 전체를 뜻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전해야 하고 다 설교해야 됩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 타락과 공경, 절망과 좌절, 흑암과 혼돈의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은 주로 인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점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생명의 말씀의 일부분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울림과 도전을 주는 요한 1서 3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바라.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의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비로소 사랑을 알고 사망에서 온 게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고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생명의 말씀이죠.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속물로 목숨을 버려 구원하셨으니 이 구속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고 영원하고 넓고 깊은지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는 생명사랑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말씀, 그것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사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뜻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을 보세요. 너희가 나무에 따라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첫째는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곧 생명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이 예수님이 임금과 구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왕, 만왕의 왕, 우리의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주가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권세, 우주의 온 권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고 권한을 베풀 수 있고 능력을 베풀 수 있는 분, 왕, 그분이 나의 구원자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생명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회개와 죄사함, 임금과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서, 죽음에서, 가난과 실패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모든 불의와 불법에 매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절망하는 우리를 임금의 권세로, 왕권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완전히 뒤집혀지는 변화를 받고 믿는 자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났으며 얼마나 감사하고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17절과 18절을 보세요. 망할 사람을 살리고 죽을 사람을 살리고 저주와 심판받을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사두개 당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진 이들은 성경을 믿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믿지 않고 단지 교권을 믿고 교권의 힘과 권세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믿는 율법주의자, 타락한 교권주의자, 세속주의자, 인본주의자들로서 온갖 악한 사상이 혼합된 다중인격자들, 불합리한 미치광이들이었습니다. 이런 종교인들을 꼭 빼닮은 자들이 오늘 한국교회도 많습니다. 종교인들. 생명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총회장이라는 교권, 한기총 회장이라는 교권, 스님 장로라는 교권, 너의 선배라는 교권 등등 종교인들이 이 교권을 믿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앞다투어 이런데 뭐 출마하려고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이나 항상 참된 신자들 중에 가라진 종교인들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의 성경관 즉 생명의 말씀에 대한 생각과 견해는 인본주의 사상과 세속적 사상이 근거하고 있습니다.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사상이 뭡니까? 이 사상은 생명의 말씀인 성경은 지금 이 세상에 이 세대에 맞지 않다. 오래된 거다. 그래서 성경도 지금 세대에 맞게 변해야 하고 달라져야 하고 새롭게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인간의 사상은 언제나 이랬다 저랬다 유행에 따라 바뀌고 변하고 수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세상에서는 여러 철학 사상을 가진 유파들이 서로 경쟁을 벌였고 문학 사상, 교육 사상, 철학 사상, 인기, 직업, 선호도도 끊임없이 변하고 수정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옷 입는 유행만 보십시오. 얼마나 변하는지 몰라요. 150여 년 전만 해도 정치와 과학자들이 유물론에 대부분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유물론 사상인 공산주의가 생겨났습니다. 공산주의 생겨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유물론 사상이죠. 바로 이런 사상의 원조가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 교권주의자들인 제사장들, 사두개 당파들,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반대하는 자들에 서 있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 바로 복음에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아멘하고 따르는 편에 서 계십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야말로 초대교회가 전하고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였고 이후에 모든 세대에 걸쳐 교회와 특별 부름 받은 설교자들이 전한 메시지였으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전가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인 설교 메시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곧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불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죄에서 떼면 안 됩니다. 이 불변의 생명의 말씀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감동과 감격과 큰 기쁨으로 뒤집어 놓았고 그들을 구원한 말씀입니다. 그 후로 교회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전거된 동일한 메시지를 통해서 모든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구원해 온 말씀, 생명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 옛날 예수님의 시대, 사도시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시대 1세기 사람들과 꼭 같게 꼭 같은 메시지를 들으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교회를 탄생시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권위와 영광, 설교자의 권위와 리더십은 이 생명의 말씀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영광도 바로 이 메시지, 생명의 말씀인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불변의 진리, 유일한 메시지, 유일한 절대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밖에 없다. 그분이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밖에 없느니라. 절대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이 말씀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 분별하신 예수님, 완전 무별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논쟁이나 시비나 의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어야 될 구원의 진리고 불변의 사실이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 외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뒤집어 놓고 행복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은요? 여러분의 자식들도 여러분 마음대로 구원할 수 없다고,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건 다른 믿음이고 잘못된 사상의 세속 사상에 빠진 것입니다. 자식도 여러분 마음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뭐 이 홈스쿨링 하는 어느 목사님이 자식 농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저는 그 말이 정말 참 정신이 한쪽에 빠진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 농사 마음대로 된다고? 어떤 탁월한 사상으로도 어떤 탁월한 교육 방식으로도 사람 한 사람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식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 마찬가지입니다. 홈스쿨 교육으로, 세마 교육으로, 정교의식으로, 독일의 몽테소리 교육으로, 우리 이게 잘 안 되는 것, 이것도 안 된다고 해서 몽테소리 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1세기 사람들은 주로 음주와 성적 타락과 마약에 중독되어서 지옥의 희생자들이 됐습니다. 오늘 21세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사람들처럼 지금도 더 심각한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술집들, 성박물관과 성인용품점, PC방, 게임 전방, 인터넷방들이 즐비한 것을 보세요. 특히 우리 아이들, 자녀들조차도 이 세속적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식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가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능력, 그 힘은 하나뿐입니다. 주의 사제가 전한 바로 생명의 말씀뿐입니다. 복음이라는 불변하고 완전한 생명의 메시지가 절망상태에 있는 사람,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날씬 장애나서 어떤 것마다 열의 혼과 영과 및 간절한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사람의 생각과 혼을 판단하시는 일. 이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바꾸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좌우의 날씀, 신이 부럽게 날이 쓴 생명의 말씀으로서 전적 타락한 인간, 죄악의 중독에 빠진 혼과 영감 및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심판받을 타락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완전히 수술하고 뒤집어서 새 사람으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의 사울을 보세요. 이 사울이요, 얼마나 악독한 놈인지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사도들에 대해서 미역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아주 죽이려고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교회 교자만 생각해도 그냥 이게 그냥 눈이 뒤집힐 정도로 아주 악독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사울이, 그가 여전히 주의 제자들과 교회와 사도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만일 그 복음의 돌 생명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옥에 가두려고 다멕색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멕색 동네 가까이 왔을 때 호련이 여러분, 호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호련이가 있습니다. 호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생각지 못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이 사울이. 그런데 호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확 휘어잡아버렸습니다. 꼼짝 못하죠. 그 하늘의 강력한 능력의 빛에 견딜 수 없어서 땅에 꼭 꼬르지고 엎드러집니다. 엄청난 충격 속에 쓰러져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럴 자가 있느니라. 이 말을 듣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떠서나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이제 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강한 빛을 보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사람이 변하려면 이렇게 뒤집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에 다메섹에게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수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 사람 찾아라. 이 신실한 자의 아나니아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이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에 보면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뱃사온적 그가 예루살렘의 주의 성도들의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더이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길박을 끊어낼 대제사장에서 받았나이다. 그 사람 어떻게 만납니까? 내가 만나면 나를 잡아갈 건데요?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보면 당시 사울이 예수님 믿는 자들 교회에 대해 얼마나 악하고 무질게 비판했고 무서운 존재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사울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사울을 택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핍박자를 증인으로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가서 안수기도 할 때 눈앞을 가려서 보지 못했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내리고 보게 되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고 했습니다. 악랄한 핍박자가 한순간에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순양이 되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머물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전도자로 사명자로 바뀌고 변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20절, 22절을 보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들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이 설교와 등등한 사울이 갑자기 뒤집어져서 바뀌었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가르쳐서, 바울 전사를 가르쳐서 대제사장들이 네가 미쳤구나. 그랬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 예루살렘에 이 이름을 부른 사람 메라리한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이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해 하니라. 여러분, 악랄한 핍박자 바리새인 율법주의 종교인 사울을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로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이 어느 천학자 사상이었습니까? 홈스쿨링입니까? 부모가 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울을 구원하여 예수를 믿는 바울로 만들었습니다. 사울의 모든 종교심, 사상, 인격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악마를 양으로, 핍박자를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다시 시작하십시다. 할렐루야! 탕자 어거스틴을 성자 어거스틴으로, 율법주의자 로마 카톨릭 사제였던 마틴 루터를 카톨릭을 대항하여 종교개혁자 루터로, 깡패 이기풍을 순교자 이기풍 목사로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 한마디에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 환자였던 송맹이 시인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녀의 집안은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부모들조차도 병약했다고 했습니다. 저들 먹이할 어머니조차도 몸이 약해서 저들 먹일 수가 없어서 쌀가루를 끓인 물만 억지로 먹였다고 합니다. 그 신생아에게. 사춘기를 거치면서 엄청난 절망과 원망에 몸부림치며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해도 몸이 그럽니까? 자기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나름의 날마다 누워서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 눈물로 식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16살이 되던 해 그는 억지로 몸을 끌고 기어서 교회 강단 밑으로 들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눈앞에 밝은 빛이 비치고 두루마리 같은 것이 눈앞에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모르는 글자였는데 자기는 읽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글자의 생명의 말씀이 이런 글자예요. 한글로 쓴 글이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니었는데 자기는 보고 읽을 수 있었대요. 그 글자를 바로 해석해서 읽었는데 그 내용이 뭔가면 하나님을 믿어라. 네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믿어라. 네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죽으리라. 그 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송맹의 시인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만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내 속마음이 환자 송맹이시에 불치의 병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불가능에서 축복과 능력의 시인으로 바꾸신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새 사람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가족 중에 아니면 아는 사람 중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 중에 새 사람이 되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혹 사울 같은 자가 옆에 있습니까? 당자 어거스틴 같은 자가 있습니까? 깡패 같은 이기풍 같은 자가 있습니까? 불치의 중증 환자 송맹씨 같은 자가 여러분 가족 중에 있습니까? 주의 사자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상처의 옥문, 중독의 옥문, 죄악의 옥문을 열고 끌으면서 성전에 다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만나게 되고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하실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빛으로 불로 바람같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회개함과 죄사함, 인종과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아는 사람을 뒤집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구원한 생명의 말씀이야말로 오늘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사도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다시 태어나게 다시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받아들이시고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오늘 본문 29절을 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의 말을 들은 것보다도 대제사장님과 사두개 당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행전 4장 19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거야.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 들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인데 구원을 주는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생명의 말씀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름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며 새 뱅어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뱉는 사람의 손을 얹은져 나으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단 말이요.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서는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처녀에게. 34절에 이 말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불신과 당황스러움과 거부의 반응입니다. 남편 될 사람이 있는 약혼한 처녀이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처녀 마리아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능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능의 능력이십니다. 이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믿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야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인간적인 상황으로 볼 때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른 아이를 잉태한다고요? 어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거를? 못 받아들이죠. 방금 기자가 뜨면 허리쯤에 차고 있던 검을 가지고 차라리 내가 죽고 말자고 이상한 아이를 뵈니 죽어야 되겠다고. 사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쉽게 성경 읽어서 넘어가지만 이거는 사람이 받아들일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자기 집 아파트 비밀번호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죠. 혹시 알까 싶어서 손으로 가리면 우리 주변의 아파트 이름들을 보면 대부분 외국 이름들입니다. 들어보지 못한 이름, 그 뜻도 모르는 어려운 외국말로 아파트 이름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짓는가 하면 그 이유가 이렇답니다. 시어머님이 못 찾아오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도 찾아와서 귀찮게 하니까. 아파트 이름 잊어버리고 못 찾아오게 하는. 그런데 요즘 짓는 아파트 이름은 다시 쉬워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들이 들어와도 기억하기 들어도 기억하기 쉬운 한글 이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아파트 이름이 어려우니까 자꾸 시누이를 같이 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오는 것보다도 혼자 오는 게 낫다고 해서 다시 아파트 이름을 기억하기 좋도록 쉬운 말로 짓는데요. 웃자고 한 얘기겠죠. 누군가에게 자기 집 비밀번호나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준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에게 준다는 뜻입니다.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이죠. 비밀번호. 여러분, 여기에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굳게 닫힌 옥문을 여는 비밀번호가 뭘까요? 질병의 옥문을 여는 비밀번호가 뭘까요? 질투의 옥문을 여는 비밀번호가 뭘까요? 분노의 옥문을 여는 비밀번호가 뭘까요? 상처와 충돌의 옥문을 여는 비밀번호. 그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고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옥문을 여는 비밀번호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가 끝난 행편에 있습니다. 지난 2년이 넘도록 짓눌려 있었고 자유가 없었고 거의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이 자유스러운 생명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면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옥문 비밀번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옥문을 여는 비밀번호는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불가능한 형편, 절망스러운 상황을 쳐다보지 마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세요. 거부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능력은 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삶의 모든 영역에 굳게 닫혔던 옥문이 열리는 기적과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송